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고집은 악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죄악이고 나도 무너질 수 있는 죄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유하고 있는 악한 감정인 고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홍해에서 지워버리셨고 또 우리 또한 홍해에서 지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지워보셨는지요? 안 하셨군요. 오늘은 탐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좋은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만 잘 묵상하고 십계명을 지켜도 우리는 실패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십계명의 열 번째를 한번 다시 묵상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가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욕심, 욕망, 이것이 발동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 덧붙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하와는 그 열매를 자신도 먹고 아담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하와의 존재를 변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었던 존재에서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든 것은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모든 계명을 압출시켜버리는 것이 탐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토록 소유를 향한 강한 욕망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내다 보면 내 삶이 내 인격이 바뀌어버리고 그 바뀌어버린 인격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에서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버리는 내 모습이 그 행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보여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아주 치명적이고 나쁜 것이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나를 파괴하고 내 가치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컴플레인입니다. 이웃의 것에 탐심이 시작되면 내 삶에 짜증이 시작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불만하게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 불만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죄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원망과 불평만큼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악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21가지 죄악이 열거되는데 그 중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육신에 속한 자인가? 결정적인 에비던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기와 분쟁. 그 분쟁은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탐욕은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탐욕 때문에 무너졌던 아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귀에 잘 익숙하시죠?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고요. 여리고는 오아시스의 도시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무너진 성이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정황상 증거도 있지만 물증도 명백합니다. 동성연애와 음행이 이 성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을 수 없었고 이 성을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황상 증거와 물증이 확보된 성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을까요? 그 어떤 정황상 증거도 물증도 성경에는 없지만 딱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더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성이 무너진 이유,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불신앙이죠. 믿음 없음이 얼마나 도가 심했는지, 불신앙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아무튼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고 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헤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전히 진멸됐다. 먼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었을 때 제사장 나팔 소리가 울렸고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였는데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대지 말라. 이 표현이 사실 창세기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손대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손대지 말라. 손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녕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간에게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도 똑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간의 탐심은 아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이 성은 칼과 단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6장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라고 하는 의미는 바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모두 탐하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7장 21절 읽었듯이 아간이 그것을 땅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되었는가?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탐심을 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공동체 전체에 주는 그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맨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느니라. 아간에게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의 탐심은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이렇습니다. 그냥 보고 탐나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에 댑니다. 이제 탐욕에 대한 결과가 그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의 탐욕은 아주 뼈아픈 역사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을 점탐한 병사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한 2, 3천 명만 골라서 아이성을 치십시다. 그들은 소수이니까 도저히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도 전 병력을 다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토록 아이성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대패입니다. 성경이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7장 1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뭡니까? 탐욕입니다.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뭐 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역사상 대부분 패배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패배한 것은 딱 한 번 아이성입니다. 그토록 치욕스럽고 그토록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다 이긴 전쟁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간의 실패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에 손댄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닌 전쟁에서 대패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함은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을 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집스러운 것도 거룩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인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고집이 있으면 말씀 가운데 진리의 홍해를 만나 버리면 되는 거고요. 내가 도둑질하고 탐심하였고 물건을 훔쳐온 것이면 다시 되돌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비방했으면 찾아가서 잘못했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로 거룩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숨겨놓은 물건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거룩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간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은 제비뽑기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7장 15절에 보니까 뽑힌 자를 불사르고 모든 소유도 그리하겠다. 하나님이 제비뽑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나는 도저히 여호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는 줄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비뽑기의 첫 번째 뽑힌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두 번째 제비 뽑습니다. 유다 지파 속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점점 좁혀지는 거죠. 세 번째 제비 뽑았습니다. 삽디 가족이 지파에서 족속으로 가족으로 뽑혔습니다. 네 번째 그 가족 중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간에게 너다라고 말씀하시지 왜 네 번이나 이렇게 압축하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바로 왕에게도 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듯이 아간에게도 네 번의 제비 뽑음을 통하여서 너가 스스로 자수해라, 거룩함을 회복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물든 아간에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지만, 기회를 주었지만 아간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간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칼에 베인 깊은 상처와 같습니다. 바벨론에 망한 남유다가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서인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절 7절입니다. 길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아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라는 겁니다. 아간이란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아갈은 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 그 고통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 되면 아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탐욕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가족과 교우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탐욕의 결과, 진멸입니다.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진멸되어버렸습니다. 아간의 탐욕이 진멸된 후에 그 자리에 돌무더기가 크게 세워지는데 성경은 그 돌무더기를 아골골짝이라고 했습니다. 귀에 익숙하시죠? 아골골짝, 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숨겨놓았던 것, 갖고 싶었던 것, 그것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빈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골골짝이란 괴로움의 골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아골골짝이가 있을까요? 가지지 못해서 괴롭고 또 가졌다고 해서 괴로운 그 골짝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비웃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진멸해야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탐욕은 넘지 못할 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의 탐욕을 보면서 낙심되고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인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힘으로 탐심이 멈춰지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탐심을 이겨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도 탐욕이 생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자기 탐욕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란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바로 이 말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신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괴로워도 하늘에서의 괴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saint, 우리말로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는 누가 성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족하는 마음, 열심으로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털 깎는 이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사십시다.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축복하면서 사십시다. 가진 자를 축복하고 유명한 자를 축복하고 훌륭한 자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작은 텃밭을 일구며 내 양떼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주차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면서 나누면서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함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간이 실수하였던 그 실패를 다시는 되밟지 마시고 그 실패를 이겨내실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탐욕을 보았습니다. 그 탐욕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간이었고 아갈이었고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가진 자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능히 실패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